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리모컨을 사랑하는 경제학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윤지 박사와 함께 박수 오피스 경제학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리모컨을 사랑하는 경제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TV,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연구와 관련이 되는 거니까 마음껏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마음껏 보고 사실 애하고 리모컨 갖고 싸울 때도 이건 엄마 공부하는 거다.
엄마 일 좀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마음껏 보는 편입니다.
그럼 요즘 뭐 특별히 애정하는 가수나 연기자나 뭐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또 오해영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다가.
저는 그 또 오해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인기가 많으면 패러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장마 또 오해영 이렇게 해갖고 막 우비랑 막 이런 거 파는데 그거 보고 너무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특히 박사님이 또 이제 응팔 시리즈 되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응답하라 시리즈.
네.
정말 열심히 보셨다면서요?
네.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소파 무라일체 되셔가지고 열심히 보신 그 시대를 지나온 추억 있는 드라마라서 더 감명 깊게 보신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한 30년 동안 쌍문동사였어요.
아, 정말요? 덕선이네.
덕선이 네. 나오셨네요.
덕선이 나오셨네요.
덕선이 동생쯤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네. 보면서 계속 이 쌍문동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 내 태어나서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아. 쌍문동.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응팔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역시 경제학 박사님이라 드라마 하나도 그냥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덕선이와 안현수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덕선이는 국가주의, 안현수 선수는 세계화의 예로 이렇게 책에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 인물들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 응팔 1회를 보면 이제 덕선이가 88 올림픽 개회식에 피켓걸로 나가게 되는데 그 마다가스카르가 불참하게 되면서 피켓걸 못
들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도 서울 올림픽이 꼭 성공해서 열심히 성공하기를 기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국가적 행사에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실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했겠죠. 근데 만약 요즘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쟤는 좀 이상하다라고 약간 볼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변화를 한 거죠.
네.
그 변화를 보여준 게 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안현수 현상이었는데
네.
이 현수가 그때 러시아 대표로 나왔잖아요.
빅토르안으로
네. 나왔는데 만약 덕선이 세대였다면은 이렇게 빅토르안을 응원하는 건 사실 좀 이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덕선이가 이제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라는 국가주의를 상징한다면 안현수 선수를 막 응원하는 것은 약간 개인의 세계화.
그렇죠.
개인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뭐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개인의 세계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드라마 안에서 보여졌던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와 국가주의 그게 이제 모양을 좀 달리하면서 비율을 달리하면서 지금 뒤엉켜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안현수 선수만 보더라도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은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예. 나라를 버리고 갔다.
나라를 등지고 갔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개인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잘했다. 그렇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받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혼재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책이 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그 토마스 프리드만의 책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렉서스는 그 기술 발전을 앞세운 그 세계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올리브 나무는 그 민족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전통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 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그 올리브 나무 지키기도 같이 거세지고 이 현상이 여러 차원에서 혼재되어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다 보니까 그 특정 상품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 잣대가 막 혼재돼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국가주의가 어떨 때는 세계화가 더 앞선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어떨 때에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게 더 강할 때도 있고
맞아.
한국 영화 같은 경우 예전에는 스크린 쿼터즈 얘기할 때는 한국 영화를 지켜야 한다.
네, 맞아요.
그런 게 강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 스크린 코트제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영화가 잘하니까 뭐 그런 거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가주의 입장에 설 것인가 세계화의 입장에 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화상품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점들을 소구할 것인가라는 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현상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슈퍼스타와 경제 관에서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뭐 덕선이도 일어나가지고 막 담다리 춤추고 막 굉장히 유행했었던 사람들 노래들 막 따라하고 하잖아요. 그 시절에 그 많던 탑스타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싶을 때가 많은데요.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스타입니다. 아무나 스타라는 이름을 달 수는 없지만 스타라는 이름을 다는 순간 그 가치도 덩달아서 치솟게 되는데 요 슈퍼스타의 탄생에도 경제 원리가 작용하겠지요?
그렇죠. 네.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슈퍼스타 이거는 대중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 도구로 봅니다. 네. 사실 문화상품을 소비하려면 굉장히 많이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굉장히 좋은 솔로가 붙고 이런 게 원래는 한 100만 원짜리 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 30만 원에 표를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선뜻 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면 선뜻 가겠지만 난 평소에 오케스트라 잘 모르겠고 아유 누가 나와서 뭘 하는데 30만 원씩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상품 소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상품인지를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네. 이거 이제 사람들이 그 탐색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탐색 비용.
예. 이때 스타가 딱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합니다. 모두 다 아는 거죠. 아, 이 사람 나오는 거면 괜찮은 거야. 이 사람 나오는 거면 재밌을 거야. 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네. 경제학에서는 슈퍼스타가 그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도구.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왜 CF나 이런 데 되게 슈퍼스타 나간 사람들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되면 그
바로
주최한 업체에서 뭐라고 이렇게 가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타 몇몇에만 집중되다 보면 우리 대중문화가 좀 천편일률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 시스템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중들의 속성이 굉장히 그 어려운 게 스타들에게서 이렇게 얻는 익숙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 노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빨리 질린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갈구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과 호감도의 관계를 보통 역U자형, 컵을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될 때까지는 호감도가 막 증가하다가 더 늘어나게 되면 호감도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좀 질리지 건데. 않니? 막 틀면 그렇죠. 나오네. 뭐 이런
그래서
거.
사실 맞아. 요즘 기획사 같은 데서도 자기들의 스타를 관리할 때 이 노출도를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한다고요.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때 이걸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경제학 연구팀이 그 실험을 했어요. 음악을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갖고 한 팀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가지고 들려주면서 돈을 치르게 했어요. 사기하고 한쪽 팀에서는 그 신진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주면서 돈을 주고 사게 했더니 두 팀의 그 가격을 봤을 때 당연히 유명 가수 노래를 판 팀이 가격이 훨씬 더 높았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가격을 할인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진 가수를 판매하는 팀한테는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을 때는 신진 가수들의 노래를 판매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여줬던 거는 가격의 차이를 주면 신진 가수들의 노래를 살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약간의 보조금을 줘서 그 신진 가수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그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다양성도 또 확보할 수 있고요. 예. 예. 지금 정미 씨는 그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예, 조심해 주시고요.
저 그래서 음지 생활을 맨날 새벽에만 돌아다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배우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외국
맞아요.
배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뭐 이혼율이 급증해서 오스카의 저주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던데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김희영 교수팀에서 연구한 내용이었는데요.
싱가포르 교수팀인데 우리나라 보시는가요? 예,
싱가포르 국립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경제과도 계시고 그런데요. 네. 그 오스카의 저주라는 말이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면 이혼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이 연구팀에서 한번 그 아카데미 수상을 받은 배우들을 놓고 한번 그 분석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들이 아니라 남자 배우들한테서 이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어머머머. 예, 어머머머.
오스카의 저주가 여자 배우들이 아니라 남자 배우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그 수상한 남자 배우들의 경우 그 이혼율이 아카데미 후보에 이르지 못한 비슷한 수준의 남자 배우들보다 한 3배 정도 높았습니다. 오히려 여배우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좀 한 명, 두 명 보이니까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갑작 그런 지위 상승으로 균형감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상 받고 나니 조강지처가 안 보이는구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이라는 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수상을 하면 책도 좀 덜 쓰고 연구도 좀 덜 하고 뭐. 배우들 같은 경우 이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혼율이 안 그래도 높으니까 이거 통계 내기 좀 어려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수상한 이후에 이혼율은 더 높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드라마를 통해서 국가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해외 스타에 대한 말씀, 스타 경제학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깐 퀴즈 드릴게요.
이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소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의 산물인 이들은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권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동경하고 열광하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매니저, 2번 스타.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김윤지 박사의 사인이 담긴 박스오피스 경제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패스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박사님께서 들을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곡인가요?
제가 나고 자란 박보람의 그 해화동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지 박사님의 추천곡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박보람의 노래 해화동 보내드렸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스오피스 경제학의 저자 김윤지 박사와 말씀 나누고 있어요. 책에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저는 요즘 엑소의 체니 부르는 Every time 즐겨 듣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뭐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해갖고 너무너무 떼샷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하나 다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이럴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떻게 그 박사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샤이니 이후에는 흐름을 끊어져갖고
그래도
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째 엄마들이 많이 가는 그 카페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글 중에 하나가 엑소 얼굴 구별하는 법 이런 게 있었어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이제 보기에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생긴 애가 누구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하는 건데 저도 엑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디오하고 백현밖에는 아직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드님이 4학년이라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누구 좋아해요 아드님은?
남자애라 그런지 아직 좋아하는 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여학생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아직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엄마랑 같이
다니겠죠. 저는 전 이제 왜
정미 씨는 다 알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저희 그 대학 친구들이나 동기들 만나면요, 왜 일종의 그 아이유를 삼촌 팬들이 키웠다고 하잖아요. 삼촌 팬이라서 그런지 아이유와 AOA 여자친구 그 뭐 걸스데이부터 시작해갖고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은 뭐 아 그 거기서 서련이 유명하잖아, 뭐 얘기했다가 뭐 나은이가 어떻고 막 자기 친구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별을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줄줄이 꿰었을 텐데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선 그룹을 만드는 이유는 음악적인 성취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면서요?
예, 그 그룹이 왜 존재하는가를 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요. 연구하는 네. 분들이 이분들이 가장 많이 포착했던 거는 기업하고 약간 유사하게 봤어요.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과 비슷하다 해서 코스의 법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의 법칙은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내부의 조직들을 두는 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한 조직 안에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인사라든가 총무라든가 제작 이런 것들을 내부에 조직화하지 않고 그 마케팅은 뭐 다른 회사 걸 쓰고 뭐 인사는 또 다른 회사 걸 쓰고 뭐 총무는 다른 회사 걸 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오르겠지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다 한 조직 안에다가 놓고 쓰는 것이고 근데 만약 그 비용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증가 그러니까 커 나가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룹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뭐 작곡, 작사, 뭐 보컬, 연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만일 그때그때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이런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 한 팀이 소화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네.
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소속 그 기획사에서 이렇게 하기 그 팀을 조직하기 때문에 요 이론이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소속 회사에 요즘 뭐 작곡가, 작사가, 뭐 안무가 다 가두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아 문화가 그룹이 되고 이제 산업화가 돼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팀에 싱어송라이터가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더 오래 가고 뭐 그런 효과도
맞아, 맞아.
있더라고요.
빅뱅도
네.
보면 막 노래 막 네. 대성한테 주는 트롯부터 시작해서 막 지드래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사 작곡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응답하라 보면서 이 많은 스타들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아이돌 그룹 뭐 SES, 핑클, 지오디, HOD 뭐 지금 모두 해체했거든요. 아이돌 그룹이 장수할 수 없는 이유를 나름 설명해 놓으셨더라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박사님.
그 그룹이라는 거는 불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연구하신 분들이 불화에도 이후에까지 쪽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예, 예. 다섯 가지로.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홍대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가
맞아요.
될지 이런 지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가장 또 많이 떠오를 수 있는 게 관계.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네, 친하다 싸우다 말이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과업 분담. 누가 메인 보컬을 할까? 뭐 누가 주 안무자가 될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업 분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경제. 수익 배분의 문제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정치는 사실 미국에서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미국 영국이기 때문에 사생활?
사생활 문제로.
그런 뭐 폭력? 뭐 이런 것들도 다 한 범주로 보면 이런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그 불화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룹은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불화 때문에 뭐 그룹이 해체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불화를 넘기고 장수하는 그룹들이 있다면 이 안에서 그 협력적인 게임 이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네.
그 저 여자분들 하는 아이돌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나중에 탈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를 센터로 안 밀어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이 과업 분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근데 다섯 가지를 다 이렇게 그 저기 균형을 맞춘다는 맞아, 게 맞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다시 모여서 활동하는 그룹들도 보이기도 해요.
네.
인기 멤버의 탈퇴를 막고 장수하는 아이돌 그룹이 되기 위해선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게임 이론이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의 행위나 결정이 그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뭐 무한도전 같은 데서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저쪽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향, 그것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게임은 뭐 협력적인 게임, 비협력적인 게임 여러 가지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 한 학자가 그 그룹이 그 해체를 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 이론 중에 셰플리의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셰플리의 값이라는 거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이드 셰플리가 만든 이론인데요.
네.
그 참여자가 여럿인 공동 프로젝트일 때 그 비용이나 이익을 그 공헌도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면 균형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네.
한 그룹이 있어요.
네.
세 명이 멤버를 가진 그룹인데 지금 현재 이 세 명이 각각 4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네.
120만 원의 수익에서 40만 원씩 갖고 있는데 한 명이 스타예요. 나가고 싶겠죠.
네네.
내가 나가면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해체를 했을 때 각각의 수익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봤더니 스타는 한 60만 원을 벌게 되고 스타가 아닌 두 명은 20만 원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금액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
스타는 내가 올라가니까 나가고 싶겠죠.
맞아요.
나머지 두 명은 아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겠는가. 셰플리의
네.
값을 적용을 해보면 총 금액이 해체하기 전에는 120만 원이었잖아요.
네.
40, 120만 원이고 해체했을 때는 60, 20, 20에서 100만 원이죠.
네네.
그러면 해체하지 않는 게 맞다예요.
어.
일단 총 금액이 높은 걸 선택을 해라.
그렇죠.
그럼 120인데 얘를 어떻게 배분할까? 해체를 했을 때 스타가 받을 금액이 6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60만 원을 120만 원 중에 60만 원을 스타에게 주라는 거죠.
아. 공여도만큼 더.
네, 더 많으니까. 이 사람이
주구나.
나갔을 때 벌 수 있는 만큼을
돈을 주고.
주고 그럼 나머지 120 중에 60만 원을 스타에게 줬기 때문에 나머지 60, 60이 60을? 있을 텐데 그거를 30만 원씩 비스타들에게 준다고 해도
네.
처음에 40만 원보다야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도 해체했을 때 2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높잖아요.
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배분하는 것이 그 그룹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게 바로 셰플리의 값이네요.
예,
서로
예.
의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이돌 그룹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대중형보다는 팬덤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열혈 팬심을 좀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 시장의 크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우리나라 문화산업 시장이 그다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긴 한데요.
네, 굉장히 뜨겁긴 한데
네.
시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비교를 했어요. 엑소랑 시스타가 있을 때
네네.
누가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게 될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때 엑소는 그 팬덤형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팬덤이 아니고 정말 대중스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약간 팬덤형의 상징으로 본 거고 시스타는 대중형 스타로 본 건데 그럼 팬덤형 스타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 엑소의 얼굴을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그 엑소 팬들은 정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큰 팬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수의 팬이지만 소수라고 하면 안 되죠. 다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소수의 팬들이 굉장히 뜨거운 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팬덤형 그룹이고 시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타의 멤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대략 저 사람 가수다라는
네네.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알긴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층은 좀 없는 이런 팬 그 스타들을 이제 대중형 스타라고 했을 때
네.
팬덤형 스타랑 대중형 스타가 어디가 오래 살아남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네.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자가 가능하냐를 한번 분석을 한 거죠. 뭐냐면 시스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룹이 있을까? 사실 있다라고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엑소도 사실 대체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 이 팬덤을 가진 분들에게는 안 되죠. 우리 오빠들.
그렇죠.
우리 오빠들을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한 명 빠지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네,
정말로요.
그럼 이런 상황은 대체제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불가한 상황이 오히려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이렇게 팬덤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 일단 객단가가 굉장히 상승을 한다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그 엑소 팬들 같은 경우 기본으로 이제 음원 나오면 얼마치씩 사고 만일 팬클럽 모임에 가려면 뭐 음반 몇 개 이상을 산 그 영수증 들고 가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팬덤형 그룹이 더 수익으로도 좋을 수 있고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왜 이제 가이드톱십 이런 데서 이번 주 1위는 누굽니다 그러면 저희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리고 이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무조건 팬클럽 이름 먼저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팬덤형의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아이돌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귀가 번쩍 뛰었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학의 입장에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윤지 박사의 두 번째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SNS 친구 맺기가 사회적 자본이 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그 SNS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사람들마다 SNS를 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사실 그걸 통해서 뭐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들하고 위로하고 나 이런 일 했어 나 좀 위로 좀 해줘 이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각자 이유는 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뭔가 여기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왜 할까를 이제 경제학자들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주목을 했던 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사이에 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나 규범 또는 네트워크, 신뢰 같은 그런 무형의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자본을 그 주목하게 된 거는 그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발전 차이에 다 경제 발전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겠지만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져 있는가,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규범이나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경제 발전의 속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지요.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하면서 이렇게 기여를 한 사람이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홀로 볼링.
나홀로 볼링. 그 내용이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단체 활동이 줄어드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되도록 적게 하면서 혼자 볼링 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볼링을 많이 치게 되면 볼링 리그도 많아지고 볼링 팀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혼자서 볼링을 치는 사실 볼링 혼자 치면 되게 재미없을
그렇죠.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 볼링 치기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사람들이 혼자서 볼링을 칠까를 봤더니
네.
공동체가 굉장히 해체가 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미국 사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해체되면 미국의 그 사회적 자본이 쇠퇴해서 미국 사회도 안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서로에게 좋은 기회도 주고 뭐 이익도 주고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 서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만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살면 서로 나쁜 짓 못하잖아요.
맞아요.
사기칠 수 없고
예.
그런 논리죠. 그래서 공동체가 잘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연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거꾸로 그렇게 공동체가 잘 갖춰져 있고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 개인 개인도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사회가 더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성공에도 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이른바 이제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 되게 빨리 성공했대. 오케이, 빽이 좋아.
맞아, 맞아.
오케이, 인적 네트워크가 장난 아니야. 맞아, 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
경제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그렇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많이 맺고 서로 네트워크를 많이 맺고 서로서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경제 효과도 높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부정적인 예를 주셔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잘 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그렇죠.
거 아닌가요? 좋은
예,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개인의 경제적인 미친다. 효과도 있다라는
네.
거였죠.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도 사실 네트워크를 맺는 서비스니까
맞아요, 맞아요.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회적 자본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네네.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거죠.
아, 궁금하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사이에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비교하는 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러네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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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뭐 그 내생성의 문제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냐 안 하냐로 비교를 하지 말고 페이스북 활동하는 것과는 좀 영향이 많지만 사람들의 그 성향과는 영향이 없는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요 이태리의 연구팀이었는데 이 팀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려있는가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이 잘 깔려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그만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려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가 안 높이는가를 보면 사람들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그 페이스북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갖고
네. 결과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 그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니까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곳에서는 집단 내부적인 결속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허.
결론이 나타났어요.
네.
보통 결속적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나타났어요.
오히려.
예, 예. 이제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은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교양적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네.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이는 건데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결속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맞아요.
페이스북을
맞아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게 과연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얼굴책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 이론이 들어맞나요?
저는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그
네.
인터넷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같이 뭉치고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좀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더 믿지 않게 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중고를 거래하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트북을 샀는데 벽돌이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신뢰가 굉장히 없는데 일단은 거기 보면 자기의 아까 전에 그 결속적 사회자본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 다른 거래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을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그쵸.
열심 회원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그거를
네.
먼저 딱 걸더라고요.
신뢰를 보여주는
예, 예,
거죠.
예. 그거 보니까 지금 박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
네.
너무나 공감합니다.
김윤지 박사님의 두 번째 강연 SNS 친구 맺기가 사회적 자본이 되나요?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SNS를 이용하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더 끈끈하게 연결이 되지만 어떤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를 늘리지는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라든가 어떤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SNS 활동과 주관적인 행복감의 이런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SNS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는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좀 예견된 결과 아니었을까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을 약간 가져야 된 건 주관적 행복도라서 아하. 주관적 행복도는 보통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네. 했을 때 뭐 1부터 10 했을 때 이렇게 얼마만큼 숫자를 매기느냐이기 때문에 네. 행복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좀 나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탄 같은 나라가 이제 주관적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어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느끼는 행복에 약간 차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엄밀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SNS 활동을 한 10% 증가할 때마다 주관적 행복도는 한 0.8%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SNS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 주관적 행복도는 더 높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 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 좀 부지런히 하시는 편이에요.
예, 하는데 저는 약간 익명으로, 약간 본명으로 안 하고 네.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만 할 수 있게끔 네. 소소하게 또 굉장히 또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행복도는
예, 저 행복도는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화를 박스오피스 경제학 저자의 육성으로 책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들은 후에 책을 보시면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더 잘 이해가 되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책 읽어보고 싶은 분들 퀴즈 참여하세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미 씨.
네. 퀴즈를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이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소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의 발달로 이들의 권한과 영향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매니저. 2번 스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이 시간에 소개해줬으면 하는 책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어크로스에서 나온 박스오피스 경제학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들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엑소의 노래입니다. 으르렁. 네, 엑소의 으르렁 보내드렸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박사와 박스오피스 경제학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경제학으로 복잡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유행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하고 싶은 나만 좀 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그걸 책에서는 백로효과라고 예. 표현을 하고 계시던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그 요거는 이제 일단 작년에 그 MBC 무도가요제에 네. 혁오가 출연을 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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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고 싶은 밴드 혁오 밴드입니다.
그렇죠. 혼자만 알고 네. 싶은 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약간 토론이 약간 붙은 거예요.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나이가 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나이 든 분들이 이제 혁오 누구냐, 쟤 뭔데 저런데 나오냐,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젊은 분들 중에, 아, 혁오는 요즘 음악을 좀 들으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주는 밴드다.
맞아요.
너희들이 알 만한 그런 밴드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혁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아, 요 밴드는 나만 좀 알았으면 맞아, 좋겠는데, 맞아. 그래서 맞아. 무도 이런 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이런, 예, 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요게 이제 백로효과, 스노우비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그 스노비즘은 그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꺼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심리 효과를 말해요.
아.
그래서 보통 속물 효과, 뭐 백로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뭐 특별해, 뭐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너네들보다
거죠?
먼저 알아챘어, 뭐
그렇죠. 이런 건 이거 아는 사람들만 쓰는 거야, 이제 이런 건데. 그 보통 베블런 효과라고 해서 과시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블런 효과는 무조건 비싼 거. 내가 비싼 걸 사서 내가 좀 높아 보이고자 하는 거라면 스노비즘이나 베블런 효과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좀 차별화된 제품을 쓰는 거.
네.
보통 애플바들도 약간 이런 맥락.
맞아.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플 제품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스노우비즘 백로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걸 네. 백로효과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딱 이제 프사라 그러죠. 프로필 사진 딱 보면 다 그냥 애플 있는 거 다 찍어서 제 앞에 딱 올려놓는 것 같아요.
네.
혁오 같은 경우도 아 이제 혁오 너무 유명해졌어. 아 좀 실망이야. 뭐 이런 얘기도
아쉬워하죠.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 그 힙스터라는 말 있잖아요. 힙스터라는 말은 어디다가 쓰는 말이에요?
그 이제 혁오의 이미지가 사실은 힙스터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네. 최근에 가장 키워드가 된 단어 중에 하나가 힙하다.
힙하다.
네, 힙하다는 얘기. 아우 이 분위기 힙한데, 아우 좋은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전에는 그랬죠. 어 이거 너무 쿨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살짝 요즘은 이제 힙하다로 넘어왔는데.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힙하다.
요게 이제 힙하다라는 말이 이제 힙스터에서 나온 말인 거죠.
네. 네.
힙스터는 원래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옷도 약간 남들의 시선이 상관없이 내가 편한 걸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애플의 제품도 들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나는 조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다. 이런 게 이제 힙스터의 이미지인데
네네.
사실은 혁오도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사실은
힙스터의 이런 모습이 사실 그 스노비즘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나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요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멋있다라고 느끼면서 대중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혁오의 무도 출연을 반대하는 분들도 약간 혁오가 그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게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지금 힙스터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거주한 데가 망원동이거든요.
아,
예. 힙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셰프나 이런 사람들도 뭐 3시? 4시? 하다가 영업 끝나면 그냥 문 닫고 가거든요.
오,
자기
네.
취미생활 하고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수의 문화가 대중에 알려지고 여기에 이제 자본이 말씀하신 대로 개입되면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생깁니다. 저희 동네 앞에 되게 잘 가는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요 커피숍이 이 집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동산 아저씨가 왔고 이거 파세요. 지금 비싸니까 파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카페 때문에 그 거리가 되게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카페 주인 아저씨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갖고 집주인이 그 건물 헐고 새 걸로 짓는데 뭐 이런 얘기가 돌아왔고 한번 이걸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홍대나 망원동 예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서 야 이제 너네 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든 예술인들은 떠나야 하는 상황. 요즘 이거 굉장히 종종 보게 되고 최근에
네, 문제예요.
문제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요거를 이제 보통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어원으로 보면 그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망원동 같은 곳이 사실 그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예술하시는 분들, 힙스터들이 아 조금 싼 곳에서
네.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해서 이 마을에 모여들기 시작한
맞아요.
거죠. 근데
네.
이 마을에 모여들기 시작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그 이미지가 멋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건물 임대료를 좀 더 받아도 되겠구나.
맞아요.
뭐 건물을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건물주들의 손바꿈이 나타나게 돼요.
맞아요.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은 다 이사를 가시고
네.
새로운 건물주들이 오시고 이 건물주들은 여기가 바글바글하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홍대에서 밀려나가지고 연남동 넘어왔다가 망원동 넘어왔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정말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네. 비싸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떠나면 또 그 동네가 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서로 나빠, 그러니까
맞아요.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주들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의 임대료를 또 기대를 하면서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힙스터들의 문화가 굉장히 멋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좀 촉발한 것과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건 경제학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슬프네요.
그 책에 나오는 경제학자의 질문 중에서 저는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유심히 읽어봤는데요. 영화 감독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얼마나 되나요?
일단 이 챕터를 쓸 때 약간 모티브는 그거였습니다.
네.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의 결혼.
오.
이 소식이 딱 나타났을 때
네.
모든 남성들의 반응이 도대체 김태용 얼마 벌어?
맞아.
탕웨이를 써서 그렇지. 매력적이어서.
감독 얼마 버니?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탕웨이는 그랬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상업영화들의 그 수익률하고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거,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해답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영화들의 평균 총 제작비가 한 5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원 중에 한 마케팅비로 한 30% 정도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마케팅비가 되니까 나머지 이제 순제작비라고 하는데 이게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제작비 한 25%인 그 12억 원, 뭐 13억 원 정도가 인건비. 그러니까 배우들, 뭐 스태프 이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고요. 감독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한 대략 1%. 그럼 1%면 50억 원에 1%니까 5천만 원 되게 낮죠. 근데 이제 이건 연출료만이고 이제 별도로 이제 각본을 쓰시는 분들 이제 각본료도 받으세요. 그래서 각본료까지 포함할 때도 그래도 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약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평균적인 감독 얘기고요. 이제 그 유명한 감독, 그 천만 관객 흥행하는 유명한 감독들은 보통 뭐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받기도 하고 뭐 런닝 개런티를 더 받기도 하고 흥행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감독들 최동원 감독이나 그 율승환 감독 같으신 분들은 아예 제작사를 따로 차리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수입은 또 좀 다르게 산정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감독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지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는 있는데 그 재기발랄한 감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료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연봉도 사실 영화를 매해 찍지 않아요. 한 3, 4년에 하나씩 찍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3, 4년을 유지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돈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그 결혼은 네, 사랑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저는 그냥 우리가 아마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감잡았던 내용들을 숫자로 또 데이터로 보여주시니까 그런 점이 좋았어요.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우리가 보다 쉽고 재미나게 경제를 대할 수 있는 연구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문화산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작업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문화산업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걸 또 너무 어렵지 않게 대중적으로 쉽게 소개하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더 많은 연구들이 좀 국내 연구 중심으로 나와서 제가 좀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독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뤄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어려운 책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 어디로 누가 가져가나 읽고 싶으세요. 박스오피스 경제학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은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대중문화의 산물로 받은 팬의 사랑을 받는 이들 정답은 2번 스타였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산업의 블랙박스를 열어서 쉽고 재밌게 보여주신 경제학자 김윤지 박사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다음 주에는 여행에 관한 책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지우 작가의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김명철의 여행의 심리학 이렇게 두 권 준비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달 8월에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열하일기의 고미숙 선생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의 최진석 교수님 등 국내 대표적인 인문학 명강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7월 30일 토요일에는 최진석 교수님의 명강연을 공개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윤지 박사님의 추천곡 혁오의 윙윙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